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은 막상 시작하려니 주저도 되고 망설여도 지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려는 결단도 있었고 결심도 했고 계획도 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도 하며 그렇게 시작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시작했다가 일이 될까? 뭘 똑같을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의심할 때도 있고 굳이 시작해봐야 큰 기대도 거둘 수도 없을 텐데 라는 마음 때문에 또는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깨뜨리고 싶지 않죠. 괜히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시작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불편해지거나 때로는 손해보거나 힘이 들 경우를 생각하면서 굳이 뭘 다시 시작해. 마음은 있었지만은 때로는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렇게 약속도 했지만은 막상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여러분 결심 못하다가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도 시작만 하면은 일이 될 거야. 그래도 시작만 하면은 어느 정도 끝은 마무리가 될 거야. 일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시작되어진 특별 새벽기도 시작 반을 넘었습니다. 이틀째이지만은 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일 수도 있었던 시작이었지만은 이미 시작하고 이미 출발하고 이틀째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작,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시작하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몸부림도 칩니다. 마지막까지 해야지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 그래서 다만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버틸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시작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씨를 거두는 것도 내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인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인생 고비고비가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룻기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이름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작은 책자는 섭리라고, 프로비던스라고, 섭리라고 그 책을 쓴 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섭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손길이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주권자로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라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인데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시작합니다.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지만은 어느 순간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은 결코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슬픈 여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여인을 또 다른 가부 며느리를 통해서 그 할머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한 그분의 손길은 룻이라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추석가는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죽은 이후에 두 아들만 남았다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이젠 두 며느리만 남았다고, 아니 이제 두 며느리도 떠나갔다고, 그 중에 한 여인 바로 룻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룻기는 시작하고 우리에게 그 나오미란 그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상실감 대단히 큰 상처일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모아두고 쌓아두고 움켜잡았던 것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물에 흘러가듯이 없어지고 마는 것, 사람도 떠나가고 내 지위도 떠나가고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소유마저도 떠나가 버리는 상실감을 경험하는 그 아픔, 상처, 그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들 때문에 나는 인생 헛살았다라고, 내가 뭘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이때까지 헛수고하며 살아왔다고, 내가 쌓아놓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심지어 뺏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모아둔 것들, 그분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 자식들 와서 하나하나 갖고 가는데 이제 보니까 그 자식들이 강도였다고 웃으면서 다 뺏기고 말았다고, 내 평생 모아두고 쌓아둔 거 내 자식들 와서 아니 안 와도 다 줘버렸던 거 강도처럼 뺏기고 말았다고,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남은 것이 있어, 늙어버린 거 힘없는 것밖에 없다고.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러운, 서글픈, 슬픈 탄식과 고백 그리고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던져주는 도전이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았고, 두 아들은 죽었지만 두 며느리는 남았고, 두 며느리는 떠나갔지만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남았다라는 글 속에서 뭔가 아직 또 희망이 있다라는 것, 뭔가 아직도 생명의 줄이 있다라는 것, 뭔가 새로운 일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자가 남아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고향에서 하나님이 흉년을 만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풍년을 만들게 하셔서 고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 비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흉년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러나 늦었지만은 슬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 가는 길 몇 번이나 멈추고 또 멈추면서 모압 땅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다시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홀로 남아있는 며느리 루세에게도 말합니다. 너의 오르바도 동서도 떠나갔지 않느냐. 그 동서, 그 오르바가 믿었던 신에게도 신에게 찾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따라가라고, 돌아가라고. 이때 며느리 나오미가 고백하는 고백,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내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한평생 슬픔으로 살아왔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며느리 루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같으면 저런 시어머니가 믿었던 의지했던 하나님이라면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시어머니에게 주신 불행, 그 슬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결단코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믿었던 신에게도 쫓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동서했던 오르바처럼 이 여인은,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를,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통해서, 아니 어머니의 그 슬픔에 그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힘을 갖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며,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당장 성공시켜주시고 당장 부유하게 해주시고 당장 그 남편을, 죽었던 남편을 살려주지도 않았던 신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루세의 고백입니다. 실패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다시 말합니다만 존 파이퍼 그 작은 책자에서는 이 여인이, 이 여인 둘이가 돌아가는, 그러면서 잠깐 잠깐 멈추는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자리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멈춤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갔을 때, 모압 땅으로 해서 실패했던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며 침을 뱉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다시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내 체면으로 그게 손상됩니다. 그래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망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다 죽었고 상실감에 이제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이 집에 뭐가 있느냐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좀 떡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밀가루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가정,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종지에 담겨져 있는 그 가정,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지고 오라고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반죽, 기름 한 방울, 떡을 만들어진 그 떡을 가지고 엘리사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도죠. 도적이죠.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저 백성들이 5천명 아니 만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무엇 있느냐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아니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야 5천명을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한번 찾아보라고, 가진 것 찾아보라고. 가장 어린 소년에게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은 거 조각 런치 스페셜 박스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있느냐고, 뭐 가지고 있느냐라고. 모세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상실감 속에서, 뺏겨버린 인생 속에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하죠. Nothing!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누구도 없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뺏겼다고, 다 도둑질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묻습니다. 아니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지팡이입니다. 됐어. 나오미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거, 집중하지 않고 남은 거, 한 여인을 통하여, 며느리 한 여인을 통하여 남은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멈춤의 자리는 그것이었고 돌아가는 자리는 그것입니다. 남은 거, 그래도 가진 거, 그거 하나. 그에게는 룻을 통하여 고백받은 그 증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아!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남아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는 돌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발걸음을 다시 고향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있을 거예요. 각오합니다. 아니 어쩌면 손해를 당하고 어쩌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오합니다. 아니 그것쯤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쯤은 떠날 때 이미 각오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금이 한양하는 것도 아니고 망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꼴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목숨처럼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도 10년 이상 익숙했던 모압 땅을 포기하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 떠나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은 지난 여름에 새벽기도 마치고 어떤 분이 그림이 뒤에 있는 그림이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일어서면서 여기 있던 어떤 그림을 보았어요. 아니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메일에 보내주었습니다. 이쪽에 천사들이 있는 그림 환상이고 또 이쪽에 천사들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큰 빛이 환상인데 그걸 찍었습니다.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굳이 모압 땅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굳이 집에서 침대 밑에서 침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굳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만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 있고 그들에게 결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기로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장소가 따로 예비된 곳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쪽 교회 왔으니까 한 15년 전쯤 한국의 신학교 신대원 학생들과 그리고 신학부의 학생들과 함께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학기를 시작하면서 수련회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련회를 시작하고 학기를 시작 공부를 합니다. 그때 신학교에 강사로 갔었는데 3박 4일 동안에 그때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주. 그러다가 그 홈페이지 글을 창을 닫아버렸는데 그중에 여러 글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글이 신학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적으로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순간에 오른쪽에 왼쪽에 천사가 붙잡고 있었다고 그걸 자기가 봤다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주관적인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야기죠. 신비로운 이야기죠. 제가 한국 나가기 직전에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근데 한국에 학교 같으면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갑자기 취소할 수도 없고 갔었기 때문에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자주 아프지만은 그때 양쪽에 천사를 보았던 신학생이 쉽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학생이고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 강한 그런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느 그분의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내주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교회냐고 예배당에 오는 근데 제 마음속에 소원은 우리의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다 특별한 교회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이 되어야 하지만은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떠났던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야 했었고 그리고 멈추고 다시 멈추었지만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시작했던 발걸음을 끝까지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도 각오했죠.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을 돌아왔던 그 순간에 이웃 사람들의 비아냥 조롱거리 다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형의 비웃음거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덮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침방울을 다 막아줍니다. 돌멩이도 막아줍니다. 대신 막아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아무도 침뱉지 말라고 누구도 비웃지 말라고 내 집에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오미는 그런 심정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될 자기 사실을 고백하고 그 껌딱지처럼 붙어서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섭리 그 손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쁨으로 고향을 길을 결심하듯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번 발걸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런 시작이 되시고 또 마지막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선한 일로 마무리하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찬송합니다. 네, 이 세상 사는 동안